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외무장관들과 만나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책을 논의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자 외무장관 회담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나라들의 협상 참여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들은 시리아에서 폭력 사태를 중단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소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을 겨냥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 분자들을 이용한다면 테러 소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붙잡혀 있던 인질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미군 병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라크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미군과 쿠르드 자치군 합동구조대가 키르쿠크의 ISIL 수감시설에서 쿠르드족 등 인질 70명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미군 병사 한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특별한 요청이 있어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특별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이라크 군뿐 아니라 미군의 대응 덕분에 인질들이 구출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어제 열린 리비아 벵가지 사건 청문회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공화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벵가지 사건과 관련한 클린턴 전 장관의 대응을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전반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지나치게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벵가지 사태와 관련해 그 누구보다 노심초사했다며 당시 안보 규정을 위반했거나 지원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영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시 주석이 어제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만찬 회담에서 중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증진하는데 영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된 유럽연합을 보기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국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남아주기를 간접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회원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2017년 이전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영국인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통상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지만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경우 미칠 파급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보르도 지역에서 오늘 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해 42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두 차량이 시골의 한 도로에서 충돌한 뒤 불길에 휩싸였다며 사망자 외에도 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사고는 보르노시에서 동부지역으로 57km가량 떨어진 피르갱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버스에 탑승한 50여 명은 남부 랑드 지역으로 향하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승객들이 대부분 노인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벌어져 신도 18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보르노주도 마이두구리시에 있는 사원에 두 건의 폭탄 공격이 가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르노주는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의 근거지입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이번 공격도 더 많은 사상자를 내기 위해 첫 번째 폭탄이 터진 곳에 사람들이 몰리자 또 다른 자살 요원이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이두구리 외곽에서 적어도 3건의 자살폭탄 공격이 벌어져 이슬람 사원에 있던 신도 등 모두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금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상량입니다.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치적 탄압과 박해를 피해서 고국을 떠난 수많은 난민이 미국으로 망명해 살고 있는데요.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이 어제 세상을 바꾼 10명의 난민이란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인물도 있는데요. 평소에 유명한 미국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많아서 좀 반갑더라고요. 고인이 된 은막의 별 메를렌의 디트리히라던가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영국 락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 쿠바 출신 여가수 글로리아 에스테판, 또 미국 프로농구 스타 루얼 덩, 또 레미제라블의 저자인 빅토르 위고, 미국의 첫 번째 여성 국무장관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들 중에 귀에 좀 친숙한 이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1930년에 미국에 일찌감치 진출해서 영화 배우와 가수로 활동한 독일 출신 마를렌의 디트리히는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 정권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당시 연예인 중에 가장 많은 미국 전쟁 채권을 팔았다고 합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 위문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고 하네요. 모로코 간첩 같은 대표작이 있습니다. 역시 나치의 유대인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고국에 돌아가지 않았고 미국 땅에 묻혔습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요, 이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으로 망명했다가 이 고국인 체코를 찾았지만 공산정권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미국에 망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교수가 됐는데요. 이 우연인 것이 여성으로서 두 번째 미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의 스승이라고 하네요. 10명을 다 소개해드릴 순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이번 CNN 방송이 새삼 난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하는 시간을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6도에 구름을 좀 꼈습니다. 낮 기온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새벽까지 가끔 비가 조금 내린 후에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 6도에서 22도 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2도에서 19도 분포,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10도에서 17도 분포, 개성 구름 많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14도에서 2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쿠바 출신 난민 미국인 여가수 글로리아 에스테판이 부릅니다. Anything for you 들어보시죠.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어제 벵가지 사건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의원이 하원 의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어제 이 벵가지 사건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했는데요. 청문회가 하루 종일 계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청문회가 시작됐는데요. 밤 9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중간에 식사 시간이 있었고 또 의원들이 하원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서 청문회가 잠시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총 11시간 가까이 계속된 겁니다.
예. 자, 이 벵가지 특별조사위원회는요, 지난 2012년에 리비아 벵가지에서 일어난 미 영사관 습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성됐죠.
네네.
아, 당시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해서 미국인 4명이 숨졌는데요. 어제 청문회가 그렇게 오래 계속됐는데 새로운 사실이 좀 나왔습니까?
네, 별로 새로운 게 없습니다. 질문도 2013년에 클린턴 전 장관이 다른 청문회에서 받은 것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요.
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벵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의 보안이 왜 그렇게 취약했는지, 또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리비아 주재 대사가 당시 리비아 주재 대사가 거듭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사건 발생 직후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지연이 없었고 또 지원을 거부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공관의 문제는, 보안 문제는 보통 국무장관 선까지 올라오지 않고 벵가지 경우에도 그랬다는 건데요.
네.
바로 보안 전문가 선에서 다뤄졌다는 거죠. 또 그게 또 옳은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벵가지 사건이 일어난 후 국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 took responsibility. And as part of that, before I left office, I launched reforms to better protect our people in the field.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개혁을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미국 관리들을 좀 더 보호하고 벵가지 사건과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조처를 취했다는 건데요.
예.
또 이런 사건 때문에 미국 외교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merica must lead in a dangerous world. And our diplomats must continue representing us in dangerous places.
네, 미국이 위험한 세상을 이끌어야 하고 미국 외교관들은 계속 위험한 곳에서 외교 활동을 벌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은 완벽한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나라를 지키고 미국의 가치와 이해를 증진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벵가지 특위 조사 과정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중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문제도 물론 다뤄졌겠죠.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계정 사용은 실수였다고 거듭 말했고요. 하지만 중요한 기밀 사항은 이메일이 아니라 문서나 구두나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클린턴 전 장관이 현재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화당이 클린턴 전 장관을 흠집내기 위해서 이 벵가지 특위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최근 커졌는데요.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점을 의식했는지 이 트레이 가우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re are people, frankly, in both parties who have suggested that this investigation is about you. Let me assure you it is not, and let me assure you why it is not.
네, 가우디 위원장은 특위 조사가 클린턴 전 장관에 관한 것이란 얘기가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벵가지 조사는 외국에서 미국인 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청문회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요. 클린턴 전 장관이 얼마나 잘 버텨낼 것이냐, 혹시 말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잘 버텨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의원들이 클린턴 전 장관을 지치게 하려는 것 같다고 어제 한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청문회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 점을 꼬집은 거죠.
네.
지쳐서 말실수를 하거나 평정심을 잃고 화를 내는 모습을 클린턴 전 장관이 보일 경우 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클린턴 전 장관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어제 내내 그 차분한 태도로 질문에 답했습니다. 오히려 말싸움은 위원회에 속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났는데요. 들어보시죠.
I'll be happy to, but you need to make sure the entire record is correct, Mr. Cummings.
And that's exactly what I want to do.
Well, then go ahead.
I'm about to tell you. I move that we,
네, 공화당 소속인 가우디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인 엘라이자 커밍스 의원이 클린턴 전 장관의 측근인 시드니 블루멘탈의 청문회 증언 기록을 공개하는 문제로 이 말싸움을 벌이는 장면 잠시 들으셨는데요.
네.
의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서로 언쟁하는 동안 이 클린턴 전 장관은 서류를 뒤적이면서 무관심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은 또 이 당파적인 이해보다는 국가 안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큰 관심을 모았던 청문회가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 정말로 클린턴 전 장관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한 것이었다면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클린턴 전 장관이 시종일관 이 차분한 모습으로 또 조리 있게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위기를 잘 넘겼다는 건데요.
네.
이 덕분에 민주당 선두 주자로서 위치를 굳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폴 라이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요. 하원 의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언 의원이 앞서 화요일에 하원 의장 선거에 나갈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네.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공화당의 여러 세력이 자신을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들 분파가 모두 자신을 지지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이 세계 주요 분파 가운데 가장 강경하고 보수적 보수적인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이미 수요일 저녁에 라이언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에 이어서 어제 이 보수적인 의원들의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와 좀 더 온건한 성향의 튜스데이 코커스 이 두 개 세력 역시 라이언 의원을 하원의장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라이언 의원이 공화당 후보로 하원의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네, 가장 걸림돌로 여겨졌던 게 프리덤 코커스의 지지를 받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프리덤 코커스의 지지를 받으면서 라이언 의원에게 하원의장직은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프리덤 코커스가 공식적으로 라이언 의원을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소속 의원 40여 명 가운데 80%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 정도 표는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네.
하지만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이 라이언 의원을 지지한다고 표를 던졌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후보로 내세울 텐데요. 현재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이 라이언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당선됩니다.
네, 이 라이언 의원이 하원의장직을 맡는 걸 내켜하진 않았는데요.
네.
현재 맡고 있는 세입위원장 자리에 만족하고 있고 또 아이들도 좀 어려서 별 생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거나 일단 하원의장 선거에 나간다고 공식 선언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각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라이언 의원이 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서도 그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원 의장이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이제는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자신이 공화당을 단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의원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이제 공화당이 단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자신도 각오가 섰고 하원 의장이 되길 갈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공화당의 그 하원 의장 후보를 뽑는 투표는 오는 10월 28일에 잡혀 있는데요. 하원 전체가 참여하는 투표는 29일에 실시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서 최근 상원을 통과한 국방 수권법안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 수권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갔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집무실에 기자들까지 불러놓고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자, 이 국방 수권 법안에 대해서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이 수권법이라는 것은 지출권한부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부처나 사업을 수립, 존속 또 수정하고 사업이나 부처에 대한 세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예산을 쓰는 것을 허가하는 일종의 허가증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국방 수권 법안이라면 국방에 관련된 지출을 승인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럼 이게 바로 예산안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수권 법안이 대통령 서명을 받아서 법이 되면 이제 의회가 다시 이걸 근거로 해서 세출 법안, 지출 법안을 만드는데요. 이게 바로 그 예산안이 되는 거죠. 과정이 좀 복잡한데요. 이 참고로 이번 국방 수권 법안이 제시한 국방 예산은 총 6,120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 대통령이 이 국방 수권 법안에 거부권을 쓰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던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 한마디로 공화당 측이 국내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늘려주지 않고 대신 술책을 써서 국방 예산만 늘려놓았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술책을 써서 국방 예산을 늘렸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게 좀 이해가 하려면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요.
네.
이 요즘 미국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다가 의회가 이 몇 년 전에 법을 만들어서 예산에 상한을 두거나 또 재정 적자가 목표치를 넘으면 자동으로 예산을 깎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예산 상한제하고 시퀘스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조처들 탓에 국방 예산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싶은 공화당이 이 묘안을 짜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예산 제한 조처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른바 OCO 예산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국방 예산 규모를 증액한 겁니다.
네, 이 OCO가 해외 긴급작전 예산이라고 부르는 항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건 테러와의 전쟁같이 말 그대로 긴급하게 필요한 작전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말하는데요.
네.
공화당이 여기에 380억 달러를 배정해서 실질적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아,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증액하려면 다른 국내 부문 예산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요구를 해왔는데요. 이 공화당이 이걸 무시하자 이 국방 수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또 이 국방 수권 법안에 따르면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지 못한다는 것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국방 수권 법안이 이대로 묻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연방 상하원이 과반수 출석에 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예, 존 베이너 미 연방 하원 의장이 이달 말로 물러나면서 과연 누가 그 자리를 맡을지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대다수 의원들이 21일 이 라이언 의원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이 라이언 의원이 새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 폴 라이언 의원 알아봅니다.
네. 자, 폴 라이언 의원은 뭐 비교적 젊은 정치인이죠.
예, 1970년생이니까 올해로 만 45살인데요. 예, 보통 정계에서는 40대 중반이면 이 젊은 층에 속한다고들 하죠.
네, 예, 그런데도 정치 경력은 꽤나 묵직하네요.
맞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이 의정 활동 경력만 벌써 16년 차인 중진 의원입니다. 이 1999년에 29살 이 젊은 나이로 연방 하원 의원에 처음 당선된 걸 포함하면 8차례 선거에서 모두 이겼는데요. 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8편 모두 득표율이 55%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지난해 선거에서는 무려 63% 득표를 보였는데요. 올 1월부터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전까지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이 지도력을 검증받아왔습니다.
네. 이 라이언 의원 하면은요. 젊고 똑똑하고 경제에 밝고 뭐 이런 세간의 평판이 곧잘 따르던데요.
네.
학과 전공도 그쪽 분야네요.
맞습니다. 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경제 그리고 정치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이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되기 전까지 이 위원회 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것도 자기 전문 분야였기 때문이고요.
네.
예, 지금 맡고 있는 이 세입위원회 위원장도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많겠죠.
네. 그런데 라이언 의원이 원래 위스콘신주 출신이잖아요.
예, 위스콘신주에서 5대째 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위스콘신 토박입니다.
네.
예, 라이언 의원의 아버지 이 폴 라이언, 이 아버지 이름도 폴인데요.
네.
예, 이 폴 라이언은 아일랜드계로 변호사였고요.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라이언은 독일 영국계 사람입니다. 라이언 의원은 네 자녀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폴이라고 부르면은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쳐다봤겠네요.
그렇죠.
위스콘신 주에서는 이 라이언 가문이 꽤나 명망 있는 집안이라고 하죠.
예, 증조부가 세운 이 토지 관련 회사는 지금도 친척이 운영하고 있고요. 위스콘신 주 지역 검찰 출신 할아버지의 이 변호사 아버지를 둔 이 라이언 의원의 유년 시절은 꽤나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네.
예, 고등학교 때는 이 학년 회장으로 뽑히기도 했고요. 또 미국 고등학교 졸업 축제에서 제일 인기 많은 남학생으로 뽑힐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네.
예, 운동도 아주 좋아해서 학교 스키팀 또 농구팀 같은 데 들어가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어졌다고 하죠.
예, 라이언 의원이 16살 때 아버지가 이 심장마비로 자는 중에 사망했는데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55살이었습니다.
네.
예, 거기다 이 때마침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까지 이 라이언 의원 집으로 오면서 라이언 의원이 할머니까지 돌봐야 했고요. 이 속성 음식 전문점인 맥도날드에서 일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라이언 우원은 이 아버지가 사망한 후 18살이 될 때까지 이 정부의 사회보장 연금 가운데 하나인 이 사회보장 생존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도 받고요. 대학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계는 어떻게 처음 진출을 했습니까?
예, 대학교 때 이 경제를 가르쳤던 리처드 하트라는 교수의 추천으로 이 밥 캐스턴, 위스콘신주 상원 의원의 이 워싱턴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처음 일하게 되면서 이 워싱턴 정치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네.
예, 그러면서 이 대학생 공화당원에 가입도 하고요. 또 존 베이너 현 하원 의장이 하원 의원으로 출마했을 때도 이 선거 운동을 도우면서 인연도 맺었습니다.
네, 뭐 아주 일찌감치 정치를 맛본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전까지는 이 자원봉사라든지 견습생 신분이었던 거고요.
네.
예, 전문 직업은 아니었는데요. 예, 본격적으로 정계에 뛰어든 건 1992년에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캐스턴 상원 의원 보좌관 자리에 발탁되면서부터였습니다.
네.
예, 알려진 바로는 이 어머니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워싱턴 생활 초창기에는 여전히 가난해서 의회에서 일하면서도 이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이 체력 단련 지도원 같은 일을 하면서 수입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후부터는 또 공화당의 차세대 기수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급기야 뭐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이 부통령 후보로 나서는 영광을 얻기도 했었죠.
네.
예, 비록 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패하긴 했지만 이 라이언 의원으로서는 사실 별로 손해날 게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패 원인이 밋 롬니 후보와 이 공화당 지도부로 쏠리면서 이 비난의 화살을 피했기 때문인데요.
네.
예, 그러면서 이 당시 정가에서는 라이언 의원을 차기 또는 차차기 대통령감으로 지목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차기 연방 하원의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원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이언 의원이 연방 하원의장을 맡게 되면 미국 정치 권력 3위 자리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40대 하원의장으로서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라면서요?
예, 1789년에 첫 하원의장이 선출된 이래 226년 역사를 가진 이 연방 하원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61명의 하원의장이 배출됐는데요.
네.
예, 그 가운데는 이 30살에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사람도 있었고요. 또 40대의 하원의장으로 당선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19세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만약 라이언 의원이 하원의장에 당선된다면 1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40대 하원의장이 탄생하는 겁니다.
네. 이 라이언 의원이 연방 하원의장감으로 지목받게 된 게요. 지난달에 존 베이너 의장이 전격 사임을 발표를 하고 또 이어서 차기 의장감으로 지목됐었던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까지 출마 의사를 번복하면서였었죠?
맞습니다. 이 베이너 의장과 메카시 원내대표 모두 이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로부터 이 지지를 많이 받지 못했죠.
네.
예, 그러면서 물망에 오른 후보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인물이 바로 이 라이언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 의원은 자신은 연방 하원 의장감이 아니라면서 줄곧 고사하다가 이 몇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드디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죠.
네.
예, 이에 관한 소식은 좀 전에 이 뉴스 헤드라인 시간에 자세히 소개드려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라이언 의원이 베이너 의장이나 메카시 원내대표와는 좀 다른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게 있어야 할 텐데요.
예, 그와 관련해서 이 폴 라이언은 있는데 메카시와 베이너는 없는 것이라는 이 정치 분석을 해놓은 기사가 눈길을 끄는데요.
네.
예, 무엇보다도 이 라이언 의원은 이 두 사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네.
예, 현재 공화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보수적인 공화당 안에서도 더 보수적인 의원들의 모임인 바로 이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인데요.
네.
예, 그러면 아무래도 라이언 의원이 이들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의 마음을 사기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몇몇 현안들에 대한 라이언 의원의 입장을 좀 들여다볼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낙태도 반대합니다. 또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자금 정부를 지향하고 이 사회보장연금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 지원제도도 이 연방정부의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대부분의 현안에서 공화당 입장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원에서는 의원들이 그 상정된 법안에 대해 투표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진보적인지 또 보수적인지 재는 기준이 있는데요.
네.
자, 그 기준에 따르면은 라이언 의원의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보통 1을 가장 보수적인 편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1을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보수파 중에서도 더 보수적인 이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의 평균은 0.65였습니다. 그런데 라이언 의원은 이 기준에서 0.56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평균이 0.49니까 이 보통 공화당 의원들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라는 거죠.
네. 자, 베이너 의장의 성향에 불만을 가졌던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로서는 일단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는 성적이네요.
맞습니다. 프리덤 코커스의 대다수 의원들도 일단 지지 의사는 밝힌 상황입니다. 이 다음 주에 하원에서 의장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미국 연방 하원을 이끄는 새로운 40대 기수가 과연 탄생하게 될지 또 막상 당선된다 해도 내홍이 심한 공화당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갈지 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에바 캐시디가 부릅니다. Autumn Leaves 들어보시죠. The falling leaves drift by my window.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 thank you. Most of all, my darling.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이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Mike Dempsey.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댐시입니다.
마이클 씨, 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구의 남서쪽 지역 청소년협회 SYA 축구 코치죠. 축구 사랑이 대단한 분이시고요.
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에서 비영리로 운영되는 지역 스포츠 단체와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힘의 원동력인 지역 주민들, 또 학부모 자원봉사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지역 스포츠 단체들이 단순히 운동팀에 머물지 않고 주민들의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회 연결망 역할을 하며 만남의 장이 되고 있는 미국인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클 씨의 얘기 들어보시죠.
My experience is parents bring their kids to the soccer field for practice and then they meet other parents. I think it's part of our culture.
SYA 같은 지역 스포츠 단체는 단순히 운동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지역사회에서 큰 교류의 장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같은 팀에 소속된 아이들의 부모들도 같은 팀이 되는 거죠. 아이를 축구장에 데리고 오면 부모들끼리도 서로 만나게 되고요. 기다리는 동안 서로 얘기도 나누게 되죠.
And they start talking on the sideline and they start making bonds and
아이들이 운동을 자주 하면 부모들도 자주 만나게 되니까 서로 친구가 됩니다. 축구팀을 지원하는 기금 마련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요. 봉사할 일이 있으면 함께 돕기도 하고요. 지역 축구팀이니까 서로 집도 가까워요. 같은 동네에 살아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가 아이들이 같은 축구팀이 되면서 부모들도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축구팀을 돕기 위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친한 이웃이 되기도 하고요.
네, 지역 청소년 스포츠팀이 어른들에게는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웃들하고 교류하고 또 친구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지역 스포츠팀에 가입하면 엄마들은 사커 맘이 되고 아빠들은 자원봉사 코치로 뛰면서 자주 만나게 되겠죠.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디 가려면 부모들이 자동차로 데려다 주고 또 기다렸다가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 동안 부모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는 거죠.
같은 지역에 사니까 집으로 초대도 하고 아이들 데려다 주는 걸 또 부모들끼리 서로 나눠서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데요. 마이클 씨에게 들어보시죠.
A lot of times carpools.
집이 가까우니까 연습이나 경기가 있을 때 서로 카풀, 즉 자동차 함께 타기도 많이 합니다.
If there's a practice at let's say on Wednesday at 5 o'clock in the evening, one of the parents will pick up 5 or 6 of the kids and drive them.
만약 수요일 저녁 5시에 축구 연습이 있으면 그날은 부모들끼리 미리 약속을 해서 자동차 함께 타기를 합니다. 한 집 부모가 운전을 하고요. 자동차에 다른 집 애들 대여섯 명을 태워서 축구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부모들은 굳이 축구장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집이 자동차 함께 타기 당번이 돼서 아이들을 태우고 갔다가 연습을 마치면 다시 각자의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And they start socializing with each other and they go out and have dinner together and they're
그러면서 서로 사귀는 겁니다. 좀 더 친해지면 집에 초대해서 저녁도 먹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친구가 되는 거죠. 아이들 축구팀을 통해 만났지만 어떤 경우에는 엄마 아빠들이 더 친한 친구가 돼서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포츠팀 활동을 통해서 서로 사귀고 이웃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네, 아이들 축구팀을 통해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보니까 같은 동네 사는 이웃이었고 또 저녁에 집 뒷마당에서 숯불구이에 와인 한잔하면서 더 친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씨는 지역 스포츠팀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아이들 스포츠를 하면서 이 사회적인 교류를 해나가는 모습이 미국에서 지역 사회를 형성하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I think sports in this country, it really is a community. And not just soccer, but all sports. You see in football.
저는 지역 스포츠팀 활동은요, 주민들이나 지역사회 공동체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있는 축구뿐만이 아니라 풋볼, 농구, 야구 등 모든 스포츠에 부모나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Parents volunteer as coaches. Parents volunteer to fix the field to make sure it's ready for the children to play on.
부모가 아이들 스포츠팀의 자원봉사 코치가 되고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장 준비를 합니다. 선수들에게 필요한 음식 준비까지 모든 일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 일을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죠.
It is part of the community.
스포츠팀 자체가 지역사회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 baseball, they sell hot dogs and Coca-Cola on the sideline, and people can walk up and buy.
특히 야구의 경우 부모들이 기금 마련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다른 팀과 경기가 있을 때 부모들이 핫도그나 콜라 같은 음식이나 음료수를 팔아서 기금을 만들고요. 그렇게 조성된 기금은 지역 내 스포츠팀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입니다. 야구팀에서 마련한 기금은 야구팀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요. SYA에 소속된 축구팀이나 다른 스포츠팀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새 아이의 엄마, 사커맘 역할을 하며 지역 스포츠팀을 지원하고 있는 커니 씨 얘기 들어보시죠. 커니 씨 부부 역시 아이가 속한 스포츠 단체에서 학부모 자원봉사를 해왔는데요. 커니 씨는 지역 스포츠 활동은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He wants to be involved with the kids and they love having him as a coach too.
저희 남편은 아이들이 속한 스포츠팀에 관여하고 돕고 싶어 했어요. 이 스포츠팀에서도 남편을 좋아했고요. 아이들도 아빠가 코치로 팀에서 같이 뛰는 걸 자랑스러워했죠. 지역 스포츠 활동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지역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사회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My husband has helped coach with soccer and baseball through SYA.
저희 남편은 주로 코치를 도와주는 보조 코치 역할을 해왔어요. 아이가 축구를 하면 축구 보조 코치, 야구를 하면 야구 보조 코치를 했고요. 농구를 하면 농구 코치를 도와줬죠. 물론 모두 학부모 자원봉사로 뛴 거였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도 저희 부부도 가까운 이웃들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커니 씨는 아이가 속한 스포츠팀에서 실제로 좋은 이웃들을 만났고 친구를 사귄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Yeah, definitely. A great sense of community. It's nice to be around a lot of other people and
SYA는 아주 좋은 단체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요. 아이들 나이가 비슷해서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이에요. 스포츠팀을 돕기 위해서 의논할 때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고요. 역할 분담이 훨씬 쉽습니다.
Because it's such a large community and a lot of, you know, the people that we know from school and our neighborhood, they all
SYA는 아주 큰 단체이기 때문에 이 지역 내 많은 학교들과 지역 내 여러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도 많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좋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여기서 만나서 친구가 되고요. 친해지면 자주 만나죠. 스포츠팀을 돕기 위해서 의논도 하고요.
네, 커니 씨는 아이들 스포츠팀에서 만난 어른들이 서로 친해져서 스포츠 단체를 함께 후원하는 것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Yeah, I think it's great. Yeah, it helps all the families kind of be more involved and, you know, get to know each other better when
가족들이 함께 지역사회 일에 더 많이 관여하고 또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 친해질수록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지역 스포츠팀을 더 잘 도울 수 있으니까요. 저도 제 아이 축구팀에 있는 부모들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들 연습이나 경기가 있을 때 서로 연락하고 함께 준비해서 팀을 돕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좋으니까요.
You know, we've had friends that we do it with together and then we've also met, you know, some new friends too.
우리도 여기에서 새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지역 스포츠 팀은 단지 스포츠뿐만 아니라 어른과 아이들의 사회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코치들도 더 책임감 있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부모들은 무료 봉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 스포츠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커니 씨의 경우 큰애부터 막내까지 세 아이 모두 같은 운동장, 같은 장소에서 이 아이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는데요. 아이들이 잘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고 합니다.
It's fun to just see the difference in their ages and how they've grown.
이 축구 연습장에서 아이들이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지 지켜보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저희 아이들 모두 SYA에서 축구를 했는데요. 저기 보시면 제일 키가 작은 애가 제 막내딸인데요. 저희 큰애도 저만 할 때 축구를 시작했죠. 큰애도 그땐 아주 작은 아이였는데요. 지금은 자라서 공 크기도 커지고 운동장에서 뛰는 면적도 달라졌죠. 그런데 몇 년이 또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막내딸이 그 자리에서 뛰고 있네요.
My oldest started at this age and now I look at her. She's in fourth grade and they're playing on almost a full-size soccer field at this point, you know.
저희 큰애도 다섯 살 때 축구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지금 우리 막내딸이 축구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한지 몰라요. 큰애도 저랬었는데 지금은 축구장 전체를 누비면서 뛰어다니고 있죠. 점수 내는 것도 신경 쓰고 또 공을 넣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축구를 통해서 해마다 아이가 얼마나 자라고 성장하는지 지켜볼 수 있어서 아주 즐겁습니다.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지역 스포츠팀을 통한 미국인들의 소셜 네트워크, 사회 연결망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유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립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on pins and needles. On pins and needles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how did you do on your test? Did you pass? I think I did okay, but I won't find out the results until next week. Next week? You have to wait that long for the results? Unfortunately, I do.
I'm going to be on pins and needles until I find out the results.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how did you do on your test? Did you pass? 너 시험 잘 봤니? 통과한 거야? 라고 묻자 제가 I think I did okay, but I won't find out the results until next week.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런데 결과는 다음 주에 나와. 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제이슨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 라고 다시 묻자 제가 Unfortunately, I do. 불행히도 그래. I'm going to be on pins and needles until I find out the results. 결과를 알 때까지는 계속 불안할 텐데.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pins and needle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 did you do on your test? Did you pass?
I think I did okay, but I won't find out the results until next week.
Next week? You have to wait that long for the results?
Unfortunately, I do. I'm going to be on pins and needles until I find out the results. Today's expression is... on, O-N, on, pins, P-I-N-S, pins, and, A-N-D, and, needles. N-E-E-D-L-E-S. Needles. On pins and needles. Pins are thin metal objects often used for sewing. If someone is on pins and needles, they are very anxious and extremely nervous. This expression is used to describe someone who is waiting to hear an announcement or news about something that is important to them. 니로는 바늘이고 pin, pin은 말 그대로 뾰족한 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뾰족한 핀과 바늘 위에 있다면 어떨까요? 찔릴까봐 불안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on pins and needles 라는 표현은 초조하다, 불안해하다, 조마조마하다 라는 뜻입니다. 한국에도 바늘 방석에 앉았다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시험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며 기다리는 동안 너무 불안할 거라고 합니다. Unfortunately, I do. I'm going to be on pins and needles until I find out the results. 라고요. 이처럼 어떤 상황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안절부절 못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on pins and needles입니다. On pins and needles.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how did you do on your test? Did you pass?
I think I did okay. But I won't find out the results until next week.
Next week? You have to wait that long for the results?
Unfortunately, I do. I'm going to be on pins and needles until I find out the results. Let's review. When you are on pins and needles, you are nervous or anxious about something. On pins and needles.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ksa sok onel. Yo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10월 23일 오늘
Over a thousand heavy guns opened fire on the German and Italian.
버나드 몽고메리가 이끄는 영국군이 북아프리카 이집트 서쪽의 엘 알라메인에서 독일군을 격파합니다. 이로써 영국은 2차 대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래 독일은 곳곳의 전투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독일군은 전술의 천재로 불리던 에르빈 롬메 장군의 지휘 아래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현재 영국군 사령관을 몽고메리로 교체, 그는 독일군을 격파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공격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2년 오늘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해 독일군을 무너뜨린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롬메 장군이 신병치료차 독일에 귀국한 상태에서 갑자기 몰아닥친 영국군의 공격으로 독일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이 11월 3일 남아있던 전투병력을 모두 철수하면서 11일에 걸쳐 지속된 엘 알라메인 전투는 끝이 나고 맙니다. 1956년 10월 23일 오늘 Budapest is in revolt. With uncontrolled fury, crowds set fire to Russian flags.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대규모 반소 봉기가 일어납니다. 소련군의 철수와 개혁주의자인 임레나지의 복귀, 그리고 자유선거를 요구하는 10만 명의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었습니다. 1953년 스탈린이 죽은 후 헝가리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후 1956년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으로 동구권에 또 한 번 희망의 싹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폴란드가 첫 반소봉기의 불을 지피자 그 불은 헝가리에까지 번져 1956년 오늘 부다페스트에서 대규모 반소봉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공산당은 무마책으로 나지를 총리에 앉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엄령을 선포 소련군을 끌어들입니다. 이에 소련군은 11월 4일 2,500대의 탱크를 앞세워 부다페스트를 공격하고 헝가리 시민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로 인해 헝가리 반소봉기는 12일 만에 무력 진압되고 결국 헝가리에는 소련의 지지를 받는 카다르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